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0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 말씀을 보면은 부럽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3절 말씀 보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열매를 한 번만 맺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맺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아마 여러분 읽으면서도 생각하셨겠지만은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 항상 잎사귀가 푸르고 다달이 열매를 맺히고 그 앞에 마르지 않는 시냇가 있어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을 해주고 365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는 꿈꾸는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꿈과 같은 삶은 사라져버린 에덴 동산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면은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될 특권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편 150편은 1편에서부터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쫙 펼쳐놓은 것과 같은 것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 150편 전체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서 1절에서 모든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그 희노애락을 이 한편의 손에 모든 걸 다 쥐고 있다면서 여기에 키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도록 하죠.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데 4절 말씀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겨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겨가 뭔지 아시죠? 알곡이 아니고 겨는 가볍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묵직한 열매는 바람이 불어도 요동이 없지만은 겨는 반드시 뒤로 밀려나든지 아니면은 바람에 날려서 가든지 그래서 유혹의 바람이 불어오고 환란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겨와 같은 인생은 이리저리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와는 정반대의 삶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늘 쫓깁니다. 누가 공격을 하면은 시달립니다. 고난이 있으면은 늘 그 고난에 흔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람이 우리 인생 내내 불 수 있다라는 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와 같은 인생은 평생 이 바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여기저기 흔들리는 인생이 되죠. 그러나 바람이 아무리 불어와도 이 바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특징은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뿌리가 끊임없이 물을 공급을 받고 있죠. 여러분, 이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푸르게 지탱을 해주는 이 뿌리는 우리 사람으로 하면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고, 그리고 그 나무를 지탱해 줄 수 있도록 이 뿌리에 물을 공급을 해주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사로잡혀져 있으면 우리는 항상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아무리 불어와도 전혀 상관이 없이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양분을 얻으면 바람이 불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뿌리를 감싸고 있는 물에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푸르러지죠. 태양이 뜨거울수록 더 물을 많이 빨아당깁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은 그래서 고난이 오면 더 강력해집니다. 반면에 물가에 심겨져 있지 않은 나무는 고난이 오면 바짝바짝 말라져 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리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뿌리가 항상 물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생명은 물이죠. 그래서 그 물을 딱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바를까 주로 묵상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만큼 내 속에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러지 말라, 그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 자녀들이 아니다. 차별된 삶을 살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영혼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뿌리에서 전쟁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잡초도 자라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말씀해 보면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잡초의 씨앗을 뿌려놓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은 잡초로 무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 근심과 염려에 적합한 상태를 가지고 있냐면은 지난주에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에 저녁 12시가 되어도 집에를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12시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12시가 넘어도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아들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집사님과 군사님이 찾아 나섰는데요. 근데 이미 마음속에는 온갖 좋지 못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게 자라나서 결국에는 열매를 다 맺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이미 다 마음속에서는 죽여놓았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좋지 못한 곳으로는 그 근심과 염려가 막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히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들은 아무 일 없이 돌아왔습니다. 좋은 쪽으로는 생각이 들지 않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이 막 자라나기 시작해서 묘목이었다가 나중에는 거목이 되어가죠. 그때까지 시간이 짧은 시간 지나가는 속에 열매까지 다 맺혀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틈만 나면은 염려거리를 우리는 안고 삽니다. 이렇게 해도 염려하고 저렇게 해도 염려하고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어서 악한 생각을 쉽게 품습니다. 또 그 생각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고 또 중립적인 상태로 두어서도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핵심은 2절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 2절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하면은 3절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또 잎사귀가 청청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2절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살았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다가 멸망을 당했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의 그 전체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이사야의 눈에는 이대로 가면 100%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왕들도 보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보지를 못하고 그 길을 그냥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 편합니까? 축복을 선포하는 것과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음도 힘들고 또 그 선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핍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닥쳐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까지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를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이사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스스로도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어하다가 이사야가 어느 날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회복을 하죠. 다 같이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많이 힘들었습니다만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힘들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힘이 안 들겠습니까? 사람들의 핍박도 있었고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임해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충만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힘들어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입을 열어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힘이 들 때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선포하고 마음이 우울해질 때에 여호와는 나의 노래입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사야 12장 바로 그 다음 절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기쁨을 회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을 하고 있던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했을 때에 역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선포하는 말씀 어떤 상태로 있느냐 다릅니다. 알고만 있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을 마음으로 곱씹다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린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자신이 유학을 했던 독일 대학에서 한 노 교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라틴어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는 한 10여 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그리고 우리 동양 쪽에는 언어도 한 두서너 가지, 그리고 히브리어까지 유창하게 구사를 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히브리어 사실 배우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들도 영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독일어 교수님이 히브리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히브리어까지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교수님이 수십 년 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이 대학에 이제 갓 입학을 해서 기숙사에서 만난 한 유대인 친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유대인 친구와 가까이 지내면서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유대인 친구에게 이상한 버릇이 하나가 있었는데 공부를 시작을 하고 한 두어 시간이 지나면 피곤하고 지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이 유대인 친구가 알 수 없는 언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암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편 23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으면은 마음도 평안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금 힘을 회복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도 히브리어로 그 말씀을 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2, 3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 두 친구는 공부하다가 조금 힘이 들면은 둘이 같이 나와서 히브리어로 이 시편 23편을 암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면은 그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시게 될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은신처에 숨어 있어야만 했던 이 유대인 친구에게서 어느 날 급박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나치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잡아가는데 자신도 잡혀서 이제 가스실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얼굴 보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트럭이 출발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면서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트럭 옆으로 친 포장을 들치면서 유대인 친구가 고개를 들인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얼굴은 놀랍게도 싱긋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높여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히브리어로 못해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베에트하 아레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이런 언어를 가지고 히브리서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친구가 이 시편을 외우는 것을 보면서 교수님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같이 암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친구를 본 마지막 장면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이 폐색이 짙어갔고 이 교수님도 징집을 받아서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러시아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이 독일 군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군인들이 다 공포에 질려 있는데 이 교수님의 머릿속에 갑자기 가스실로 끌려가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형 집행관에게 잠시만 여유를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주어진 그 시간에 그도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처럼 죽음 앞에서 그는 말씀을 암송하다가 죽고 싶었습니다. 시편을 암송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임해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앞에 있던 그 장교가 나시마카니 히브리어로 이 시편 23편을 같이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암송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장교가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독일 군인이지만은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풀어주라는 것이었죠. 죽음 앞에서 직전에서 바로 살아났습니다.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그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암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묵상의 힘이 무엇입니까? 묵상의 힘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게 담대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도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릴 때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정말로 힘든 것은 이 고난이 왜 내게 왔느냐 이거죠. 해석이 되지 않으면은 그 고난은 저주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다라고, 나는 버려진 자녀라고 하는 이 생각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미 형통한 길에 접어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계획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일을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한 장이라도 짧은 절이라도 읽고 또 읽으면은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저에게만 주시고 싶은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면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관한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두들기십니다. 너도 떠날 것이 있지 않느냐? 너도 포기를 해야 할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떠오르게 해주시죠. 이것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항상 시냇가에서 물에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우리는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무슨 사건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셔서 해석을 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아, 이 길이 형통한 길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도 큰 평안이 있는데 장애물이 바람도 불어오고 장애물도 있지만은 더 이상 그것은 장애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우리는 형통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형통할 수가 있죠. 영상 하나를 볼 겁니다. 이 영상 서울대 병원 의과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죠.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한 명, 두 명, 세 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어이 잘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아기같이 정말 아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뭐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깊어 사용하시죠.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도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